브루스 올트키 박사 시편 강해 10 저작권 2024 브루스 월트케 브루스 올트키 와 테드 힐데브란트 테드 힐더브랜트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뒤하여 브루스 올트키입니다. 시패기 시편 8편 찬양의 시편입니다. 시편 8편의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반원으로서 당신의 면전에 나아갑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은사가 다 주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믿음도 당신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말을 전함으로써 어떻게든 왔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주께로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성경 구절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존경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괜찮은. 우리는 시편에 대한 비판적 접근 방식이라고 불리는 접근 방식의 섹션에 있습니다. 시편의 한 유형, 매우 지배적이고 중요한 유형은 찬양의 찬송인 찬송입니다. 우리는 그 모티프를 살펴보았는데 그 모티프는 칭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필수 사항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할 열정, 실제로 찬양을 하신 성가대, 온 이스라엘. 우리가 본 것처럼 그것은 온 세상을 부르지만 그분은 오직 도덕적인 사람들, 즉 오늘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만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악인의 칭찬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에게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찬양의 이유를 살펴보았고 거기서 우리는 완전한 신학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신학을 배우는 훌륭한 방법을 보았습니다. 역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우리는 칭찬의 말로 신학을 듣는데 이것이 신학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분의 전달 불가능한 속성,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원함, 그리고 허시가 능력이야, 그분의 전능함, 그분의 편재성, 그분의 전지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념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의존하지만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참여를 위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의 전달 가능한 속성, 즉 그분의 자비,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은혜, 사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의 숭고한 하나님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비나 은혜 없이 전능하시고 전능하시지만 이교도의 신들처럼 독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만일 그가 온전한 은혜와 자비라면 그는 그것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가져올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전달 불가능한 속성과 전달 가능한 속성의 아름다운 조합입니다. 우리는 야훼에 비할 때 없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종교 진화의 해결책은 성경 신학에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종교는 다신교에서 유일신 숭배로 나아가고 다른 신들은 유일신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사람들이 망상과 거짓 신을 숭배하는 현실 때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학적 진술과 종교적 진술을 구별하는 것이 더 나은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며 인간이 상상하는 모든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신실함 등 다른 속성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들이 주변 세계의 신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비유적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신화의 언어를 사용하여 그분이 혼돈을 정복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시온의 노래에 관해 한마디 말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우가리투어 본문과 베일에 사는 사폰산이고 사폰산이 바알 종교에 속해 있던 모든 것이 시온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불굴의 산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곳입니다. 산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가 승리하는 곳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시야를 얻은 후에는 더 좁게 보는 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려해야 할 찬양 시편 두 편을 골랐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난 시간 살펴본 시편 100편인데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말씀 중 일부를 선택하여 온 땅이 축하해야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올 것임을 묵상했습니다. 그분의 백성은 그분 목장의 양들이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들입니다. 신약 성서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려면 아브라함에게 나아와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로 와야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와야 했습니다. 구시대의 이스라엘은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세상의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가 와서 사절과 왕을 통해 대표했습니다. 그들은 스바의 여왕처럼 예루살렘으로 올 것입니다. 그녀는 솔로몬 왕을 만났습니다. 고대에는 대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동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코 다른 나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선교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던 요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독특합니다. 신약에 오면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중보의 왕국, 중보자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흥미로운 점은 요한복음에서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를 뵙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자기 죽을 시간이 이르렀음을 아시느니라. 그 전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표에 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와서 말하되 우리가 예수를 배우리라 하니 이제 내 때가 이르렀느니라 하더라. 그것이 우리 주님께 어떤 신호를 보냈습니까? 그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제 그가 죽을 시간이었습니다. 글쎄요, 온 세상을 위한 속죄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서두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를 위해 희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그에게로 나아오려면 모든 민족을 위한 속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땅의 모든 민족을 위한 속죄를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데려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올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노아에게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 시점에서 섭리의 어떤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편 100편을 보았는데 이것은 여러분 노트의 9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시편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편 한 편과 두 편이 서론으로 되어 있는 시편의 첫 번째 찬양시입니다. 시편 한 편은 악한 문이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으니라고 우리가 말하였느니라.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의인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시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그것은 천상의 도시로 이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은 대관식 예식으로서 시편의 주인공인 왕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시편 두 편은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고 그가 온 땅을 다스리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게 소개입니다. 그리고 즉시 우리는 시편 세 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오주 나의 주여, 내 원수가 몇이나 되나이까? 나를 대적하는 자가 몇이나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께는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환난 중에 이르되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이 환난에서 구원하라 하였느니라. 그것이 시편 3편입니다. 얼마 전 시편 4편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가뭄으로 인한 고난과 왕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편 5편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시편 6편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시편 7편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시편 8편에 이르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지요를 읽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찬양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매우 유명한 시편, 즉 이 첫 번째 찬양시편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9와 10은 애도이고, 11은 추수감사절 노래지만 많은 애도가 포함된 12와 13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가 나오는데 시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타락한가? 주님 앞에서는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도 없구나. 우리는 모두 신우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길을 잃었습니다. 14입니다. 8과 14가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8은 사람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었고 싶사는 인류가 얼마나 끔찍한지입니다. 그런 다음 15부터 24까지 자체 통일성을 만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시편 편집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시점에서 당신이 시편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에 대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편 8편입니다. 주님, 이것은 야훼, 테트라그란마톤입니다. 네 개의 자음 SWS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테트라그란마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음이 IFWH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야훼이지만 일반적으로 주님에 의해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소문자로 첫 번째는 아도나이로 발음되고 이것은 아도나이로 발음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인,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당신의 영광을 하늘에 두신 분 주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주의 원수를 위하여 능력의 기초를 닦아 원수와 보수자를 멸하셨나이다. 주의 하늘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하오니 주께서 그를 기억하시는 이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보살피시는 보통 사람이 무엇이기에일까? 당신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작은 것 하나도 부족하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나이다. 당신께서는 그분이 당신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모든 양떼와 소떼, 꽃,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까지 다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0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90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구절의 번역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절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를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만드셨나이다. 시편 연구에서 이 지점까지는 너무 앞서 있지만 거기서 나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본문이 차이점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주님의 생애를 언급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당장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건너뛰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괜찮은.
그러면 9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나의 주요 관심사는 주석의 세부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기본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로 9쪽에 나오는 수사법, 즉 시편의 구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우리가 인클로지오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는 주제의 인클로지오입니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지오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요청하는 대신 찬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시편을 공부할 때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이것이야말로 온 땅이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찬양의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땅을 불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주제입니다. 이제 주제는 두 연으로 전개됩니다. 두 스탠자는 교대로 병렬 처리됩니다. 먼저 그는 창조와 창조의 질서, 그리고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런 다음 그는 그로부터 역사의 질서, 구속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악을 제거하시는 방법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3절 끝부분에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원수와 보복자를 제거하기 위해 제거하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갖게 됩니다. 하늘과 당신 손가락의 작품, 별 중의 달 등을 생각해보면 창조의 위대함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그의 지배하에 두는 사람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순서에서 구속의 순서로 다시 창조의 순서로 나아가서 밤하늘까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면 인류의 구속의 질서는 모든 것을 그분의 발에 지배하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시편의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교차점을 건너뛰고 곧바로 92페이지의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평소처럼 이해하기 위해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I am, I am, 야훼, 야웨이에 대해 논의했고 다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들과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것임을 주목하십시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우리로부터 왕 자신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두 번째 스탠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주권자이자 주인인 IM으로부터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떤 영광을 누리든 그는 주님의 종이다. 그는 자신이 넓은 의미에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완수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이것이 얼마나 장엄한가? 당신의 페이지 92페이지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그 단어를 정의합니다. 힘이 세고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홍해를 가리킨다. 그것은 폭풍과 바다에 대한 그의 지배력에 사용됩니다. 이집트인이 선발한 군대를 분쇄한 그의 오른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디르라는 단어는 당신의 적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 말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왜냐하면 이 시편에서 그는 그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그의 백성의 발 아래 두어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이디아이어는 얼마나 장엄한지를 나타내는 적절한 단어입니다. 제가 왜 히브리어 교수가 되었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에 입문하면서 모든 것이 말로 돌아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어의 뜻을 모르면 언어를 정확하고 정교하게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나는 언어에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언어로 작업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신학을 배우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또 다른 수준에서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뱉어내고 히브리어에 대해 농담을 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공부하는 것의 가치 등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교수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이름, 그의 이름이 위엄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그분의 이름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나는 CG 화음과 그의 통일성과 그의 이름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세례를 받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의 계시에 완성된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간의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단지 엄격한 해석 대신에 조금 반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우 급진적인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급진적입니다. 나 자신을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실제로 믿지는 않지만 동시에 사실입니다. 좋은 역설이군요. 설명하겠습니다. 일부 철학자들은 존재론적 지식과 인식론적 지식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철학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저와 함께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분은 죽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존재론적 지식은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다. 인식론적 지식은 인간이 아는 방식이다. 항상 상대적입니다. 존재론적 지식은 절대적이고 확실하다. 인식론적 지식은 항상 불완전하다. 그럼 제가 말하는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엘레나와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돌아와 멋진 경험을 하고 리젠트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임대 아파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바로 다음 블록에 있는 아파트의 8층에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엘레나와 나는 그럴 수도 있었고 그녀는 이 아파트의 발코니에 있을 수도 있었고 나는 내 사무실에 있을 수도 있었고 우리는 신호기를 통해 소통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너무 가까웠습니다. 이상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잉글리시 베이를 간과했습니다. 내 여동생이 말했어요. 브루스, 당신의 거실은 30마일 X 30마일이에요. 우리는 이 산들과 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구름을 보았다. 아름다웠다.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말은 예산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 아파트를 빌릴 수 있다는 거죠. 크지는 않았지만 완벽했어요. 딱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엘레나는 우리 고양이를 좋아해요. 이제 우리는 완벽한 아파트가 되었지만 고양이가 있습니다.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고양이는 완벽해요. 긁히지도 않았고 소리도 나지 않고 아주 깨끗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고양이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양이니 모니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고양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게 우리가 한 일입니다. 죄는 우리가 고양이와 함께 이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양이가 창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집주인이 창문에 고양이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엘레이는 영리하지만 우리 고양이와 똑같이 생긴 얼룩무늬 고양이 인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인형을 창문에 놓아두었습니다. 우리가 기만적이었던 것처럼 죄는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박제된 고양이를 창문에서 창문으로 옮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진짜 고양이가 창문으로 뛰어들어도 집주인은 우리에게 고양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레이는 마침내 우리가 고양이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아. 나는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집세를 지불할 때가 되었을 때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철학에서는 일부 철학자들이 존재론적 지식과 인식론적 지식을 구별합니다. 고맙게도 그녀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나는 존재론적 지식은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이며 오직 신만이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인식론적 지식은 언제나 상대적이며 그것이 인간이 아는 방식이다. 그녀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전 철학으로 돌아갔다. 저는 북쪽 숲에 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으로부터 20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 나무가 거기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폭풍우에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존재론적 지식에 의해 나무가 쓰러졌는데 그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인식론적으로 나무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쓰러진 것이 아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운전하고 있나요? 나는 고양이를 데려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요점을 이해했습니다. 존재론적으로는 고양이가 있지만 인식론적으로는 고양이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빌 클린턴을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운전하던 중 우리에게 고양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식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고양이를 갖고 있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요점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신은 존재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아무도 모른다면 그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아마도 목성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걸 압니다. 믿지 마세요. 어쩌면 제우스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아무도 그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중단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하면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에게 의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의안을 넣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내려가는 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이적으로 기뻐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인간이 그를 칭찬하지 않으면 돌도 그를 칭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항상 그분을 찬양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칭찬을 위해 당신과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엄성과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에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주님, 온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름이 어찌 그리 위대하고 능력이 넘치는지요. 이것이 시편의 주제에 대한 신학적 성찰입니다. 이제 이 주제가 전개되어 첫 번째 연, 즉 하늘의 광채에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은 어린이와 유아의 입에서 나오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힘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부분은 하늘에서의 그분의 영광입니다. 거기에는 두 부분이 있는데 당신은 하늘에 당신의 광채를 두셨고 창조의 질서와 이제는 어린이와 유아의 입을 위한 구원의 질서가 있습니다. 당신은 원수를 없애고 원수와 보복자를 없애기 위해 견고한 성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나는 하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즉각적이지만 땅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그의 백성을 통해 중재된다고 말합니다. 즉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 다스리십니다. 그것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아이들이 적을 제거한다는 두 번째 아이디어로 돌아가겠습니다. 먼저는 하늘에 그의 영광이 있고, 너를 세우신 주는 의로운 통치자들의 왕권을 쥐고 계시느니라. 나는 여기서 단어 연구, 즉 의로운 통치자에게만 사용되는 영광스러운 영광을 지적합니다. 그에게는 영광스럽고 의로운 왕의 엄청난 영광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번역하면 전치사엘은 종종 하늘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분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치사엘은 하늘 위에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품에서 올려다보면 그의 작품과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은 달과 별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당신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다고 번역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광채와 이 경이로움을 봅니다. 하늘은 우리는 그것을 하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그것을 보는 그들의 현상학적 방식에서는 창세기 한 장의 궁창으로 번역된 것이 현대 번역의 돔 또는 둥근 천장으로 번역되어 실제로 하늘은 투명한 수정으로 간주됩니다. 그 위에 물을 담고 있는 돔 그것은 순전히 현상학적이다.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늘 들어 이집트에서는 물 위를 건너는 배 안의 태양을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그것은 현상학적이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사물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태양신 샤마시 또는 그를 표현한 것 중 하나에서 그는 왕좌에 앉았고 홍수 위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시편 29편에서 하나님이 홍수 위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홍수는 우리가 말하는 상상의 물입니다. 어쨌든 그의 영광은 하늘, 즉 세계에 대한 현상학적 시각화를 사용하여 거기에 있는 돔에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데이비드의 세계에서도 사실이라면 허블 망원경이 있는 우리 세계에서는 얼마나 더 사실일까요? 그것은 완전히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나는 거기에서 사물의 크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 말은 그것은 단지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은하계가 수십만 광년에 걸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의 속도인 초당 18만 6천 마일로 가면 우리 은하계를 횡단하는 데 10만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허블 망원경을 통해 해변의 모래보다 더 많은 은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십억 개의 은하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예, 가봤는데 뭐라고 부르나요? 천문학이 있는 곳. 아니요, 전망대가 아닙니다. 별을 보여주고 천문학 등에 대해 가르치는 곳이 나에게 올 것입니다. 뉴욕에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은하계를 보여줬어요. 그것은 개 모양이었습니다. 개의 두 다리 사이에는 70만 광년의 공간이 있었는데 이는 우리 은하계의 7배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개가 있습니다. 내 말은 이 모든 것의 크기가 당신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목성이 지구보다 6배 더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목성에 있다면 지구의 밝기는 6배 더 작아질 것입니다. 우리 은하의 가장자리에서 10만 광년. 예를 들어 명왕성이 있는 행성의 가장자리에서 그리고 행성계의 가장자리에서 지구의 크기는 TV 화면의 픽셀 크기와 같습니다. 그만큼 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의 가장자리에서는 평평할 수도 없고 허블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멈추면 우리의 작은 집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들은 미생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모두 무엇에 해당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지구는 무대이다. 그리고 이 무대에서는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 진실과 거짓, 그리스도와 사탄, 교회와 세상 사이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대한 영적 문제가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다른 곳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의미를 부여합니다. 큰 무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비하면 무대는 거의 극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무대에서는 진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지구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우주 전체에서 영적 투쟁이 펼쳐지는 무대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연극의 일부이며 우리가 누구인지입니다.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그가 할 말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악을 정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를 정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망상과 거짓말을 정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극소수 작은 행성 지구에서 이 연극에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중 일부를 나열합니다. 여기에 이 은하계에 대한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들은 허블 망원경이 본 은하계들입니다. 나는 그것들을 추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내 말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 지구의 크기뿐 아니라 모든 것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의 속도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적도에서 천 마일을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5등, 시간당 수천 마일. 우리는 시속 천 마일의 속도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은하계는 시속 120km의 속도로 은하 중심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한계를 건너뛰었습니다. 지구의 궤도인 지구, 우리는 1년 안에 한 바퀴를 완성하기 위해 시속 6만 6천 마일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진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6만 6천 마일의 속도로 가야 합니다. 위성이 1만 8천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성 속도의 3배 이상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동시에 회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이 확장되고 있다. 이것이 천문학의 위대한 신비이다. 그 공간은 빛의 속도인 1.8배로 팽창하고 있다. 빛의 속도는 18만 6천입니다. 우주는 초당 약 36만 마일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광이 하늘에 얼마나 높은지입니다. 우리는 이전 어느 누구보다도 그 광채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 너무 빠르게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인 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성경이 지구 연대를 측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화석 기록인 것 같아요. 내가 창세기 한 장을 이해한 대로 지구는 당신이 시작할 때 이미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성경에서 젊은 지구나 오래된 지구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의 나이가 139억 년 혹은 1400만 년이라는 생각에 매우 개방적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집어들면 지구는 이미 여기에 있지만 혼돈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제가 우리의 나이가 수백만 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속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퀘이사는 240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됐나요? 그것은 빅뱅 이론보다 훨씬 오래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구가 이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질문은 우주를 밀어내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간이 아닌 것 속에서 공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모든 일은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기 아인슈타인의 명언이 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것을 조금 논의하고 있는 구약성서 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빅뱅 가설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고 싶다면 진화를 기반으로 하세요. 일부 세속적, 기독교적 과학자들은 인류주론적 원리를 끌어내었습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강한 핵력 상수, 중력 상수, 우주의 팽창률, 별 사이의 평균 거리 및 기타 물리적 특성의 값과 같은 물리적 특성이 매우 정확해야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화, 자신의 기원을 반성할 수 있는 생각하는 생물. 내가 생각하는 빅뱅을 받아들인다면 진화의 요점은 여기서 논의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적인 토론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이 존재하게 하려면 모든 것이 매우 정확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유일한 요점입니다. 모든 것이 매우 정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설명에 따르면 처음부터 의도와 설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스티븐 와인버그, 스티븐 와인버그, 교수는 회의론자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물리량 중 어느 하나라도 약간만 어긋나면 삶은 불가능할 것이며 그 값이 조금만 어긋나도 약간 다른 값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육체적인 관점에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과 교수이자 빅뱅에 대한 분석적 설명으로 울프상을 수상한 로저 펠로즈, 나저 펠로즈는 이러한 양의 생명에 맞게 매우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어 지능적인 창조자가 이를 선택했음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에게는 반박할 수 없는 일이다. 그가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무 정확해요. 미세 조정이 필요한 상수 중 하나는 빅뱅의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와인버그는 한 부분의 조율을 10의 120승으로 수량화합니다. 그것은 120개의 0이 있는 10이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그만큼 정확해야 했습니다. 널리 인용되는 시카고 대학의 천체물리학자인 마이켈 터너는 이러한 튜닝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정밀도는 마치 우주 전체에 다트를 던져 반대편에 있는 직경 1mm의 불사이를 맞출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10만 마일 떨어져 있다면 이 다트를 던질 수 있고 그것은 두께가 1mm인 관역에 맞을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허블 망원경 이전에는 양성자의 크기가 1.836으로 전자보다 컸습니다.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전자보다 큰 양성자, 물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정확합니다. 태양은 정확히 9,300만 마일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더 멀리 얼수록, 너무 가까울수록 우리는 불타버립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가까우면 우리는 방사선에 의해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올바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곳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습니다. 빛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는 하늘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어둠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나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것이 바로 휴로스의 책, 리전즈 투 벌리브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는 또한 코넬 대학교에서 천체물리학을 전공했다고 지적합니다. 지구가 2.5주기로 회전한다는 책을 읽기 전까지는 내가 몰랐던 것 아니요. 2시간 30분마다 한 사이클씩 회전합니다. 24시간인 이유는 달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달은 우리가 더 빨리 회전하는 것을 막는 브레이크입니다. 우리가 2시간 30분마다 한 바퀴씩 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달은 속도를 늦춘다. 모두 완벽해요. 물이 팽창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매료시켰습니다. 그렇게 빠른 것이 유일한 문제입니다. 팽창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음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지구의 반사율은 완벽해야 합니다. 즉, 지구에 닿는 빛은 흡수되는 일정량입니다. 그것은 공간으로 반사되는 일정한 양입니다. 그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영광을 생각할 때 당신은 당신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습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지하에 살면서 예술작품과 기계작품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하늘과 땅의 여러 영광을 보기 위해 하늘로 올라간다면 그는 즉시 그것이 그러한 존재의 작품이라고 선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하는 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든지 역학과 예술에 대해 아는 것이 있고 동굴에 있었다면 인간 예술과 인간 역학을 연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여기로 나섰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신학적 요소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은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고유한 성품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바울에게 그것은 도덕적 명령이라는 신학적 차원을 취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하시고 땅을 무대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악을 제거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 젖먹이는 아이들의 입에서 당신이 원수와 복수자를 없애기 위해 힘의 기초를 놓으셨다는 것을 읽습니다. 좋은 설명이 되겠네요. 나는 그것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그것은 나에게 아버지를 생각나게 한다. 그는 성경을 암송하면 마음이 위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90대 후반에도 성경의 많은 부분을 암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 중 하나인 히브리서 11장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의 많은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단지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기적인 이유로 그것을 외웠지만 실제로는 신적인 이유로 암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8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나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물론 오 주여, 오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지요를 기억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늘에 당신의 영광을 두신 당신께서는 원수와 보복자가 무엇이든지 제거할 힘을 세우셨나이다. 내가 당신의 하늘과 당신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을 생각하니 달과 별들이 자리를 잡아 놓았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방문하시나이까? 그리고 당신은 모든 것을 당신의 발 아래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것을 외우시며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당신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으며 당신께서는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내가 당신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가 끝났을 때 나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적과 복수자를 제거하려면 이 비절을 제거하십시오. 그러자 아빠는 그래, 알아.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그것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암송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어린이와 아기들의 입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주석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입으로는 기초를 놓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환유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입이란 시편의 간구와 찬송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제거하는 것은 그들의 간구와 찬양을 통해서입니다. 입은 보루를 쌓거나 사람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입은 분명히 비유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어린이와 젖을 먹이는 아기들입니다. 그러면 젖먹이 아기들이 어떻게 청원과 칭찬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더 강하지도 그보다 크지도 않은 사람들을 비유한 것이 틀림없으며 마치 젖을 먹이는 어린 아기들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약한 사람들에 불과한 사람들의 청원과 찬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루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터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하나의 비유로 올바르게 해석했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겸손의 성격을 묘사하기 위한 은유이자 과장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것은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어떤 힘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힘은 주님께 있으며 그것은 그들의 간구와 찬양입니다. 그리고 힘은 아마도 보호의 장소인 성체에 대한 또 다른 환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문도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은 날스브의 장소이고 그것이 바로 날스브이가 보루나 보호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힘은 패배할 수 없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점을 매우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해 비유적 표현과 비유적 표현을 혼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이다. 시에서는 간결함과 비유적 표현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간결합니다. 그러므로 입은 간구와 찬송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는 어린아이들은 믿음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드리는 자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하며 적과 복수자를 제거합니다. 나에게 그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복수자는 불의한 일에 대해 복수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믿음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자체로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복수합니다. 반면에 교회는 스스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잘못 등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반성이 있습니다. 시편은 영웅, 적과의 영적 싸움의 주인공, 적대자라고 가정합니다. 주인공은 기도합니다. 이는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양을 통하여 당신의 원수들, 야만인, 원수들, 복수자들에 맞서 견고한 요새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자들은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복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힘의 영적인 싸움인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투쟁이요, 믿음이요, 불신앙이니라. 오늘 우리는 불신의 다트를 맞고 있습니다. 사탄은 강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압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창조주를 기뻐하라. 시온의 백성은 그들의 왕으로 인해 기뻐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겸손한 자에게 구원의 면류관을 씌우십니다. 성도들은 이 영광을 기뻐하고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십시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찬송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좌우의 날선 칼이 있어 열방에게 보수하며 민족들에게 형벌을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들의 왕들은 족쇄로, 그들의 귀인들은 여러 세겔로 결박하여 그들에게 기록된 판결을 집행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모든 성도의 영광이니라. 주의하십시오. 쌍날검이 그들의 입에 있고 쌍날검이 그들의 손에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수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복수하지 않지만 구약에서는 칼을 가지고 있었고 칼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3편을 읽고 믿음과 돈이 어떻게 함께 가는지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잖아, 브루스. 내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지금 당장 적대적인 환경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 어쨌든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알다시피 이런 종류의 것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유형의 전투가 있습니다. 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유익한 고용. 여기에 국제기업과 거래를 하는 매우 재능 있고 숙련된 국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석유 패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일도 없어요. 그리고 젊은 청년 비례 사업은 말 그대로 경제 때문에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투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런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 전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이지 않은 다른 유형의 전투도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큰 도전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디로 향합니까? 오른쪽. 그리고 이런 상황도 우리는 입술로는 찬양하고 마음으로는 믿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두 번째 연, 즉 하늘의 영광과 인간이 땅을 다스릴 때의 광채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연은 교대 평행선이 신앙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교대 평행선입니다. 첫째, 국가가 창조자이자 통치자로서 나 자신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국민에서 나로 범위가 좁혀지고 여기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분은 하늘에 관해 말씀하셨고 이제는 특히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수를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지구를 다스리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부분은 온유한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께서 몸을 굽혀 그들을 방문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창조의 순서에 따라 첫 번째 연에서 하늘에 있는 장엄한 광채가 얼마나 장엄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순서대로 기도응답으로 장엄한 광위가 임합니다. 둘째 연에서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은 달과 별의 장엄한 광채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순서대로 온유한 자를 돌보심으로 나타나는 장엄한 광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탠자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는 그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들을 통치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 관점을 제공하는 일종의 평행법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으며 그분께서는 그들을 방문하시고 그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연의 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밤의 하늘에 이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을 돕기 위해 몸을 굽혔습니다. 3절과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5절과 그 다음 절에서 그는 필멸의 자에게 왕관을 씌워 다스리게 하십니다. 다음 칸내에는 필사자가 통치할 수 있도록 왕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멸의 규칙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는 필멸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필멸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의 사행시에서 필멸의 규칙을 알게 됩니다. 먼저 밤하늘에 있는 하늘의 영광이어주의 손가락으로 하신 일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하나이다. 내가 생각할 때 생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별이 수놓인 무한히 넓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생각해 보면 그 차이의 전체적인 모순적인 특성이 명백해졌습니다. 밤하늘을 보면 이것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하늘, 당신의 손가락으로 만든 작품,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주목하십시오. 그의 손가락이 만든 작품이다. 그는 창조를 통해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자리에 놓아두었다고 하면 영구적이라는 뜻입니다. 확고해요. 그러나 이제 온 창조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필사자들을 돕기 위해 몸을 굽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한 필사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줄 것입니다. 단순한 필사자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를 돌보는 평범한 인간인 그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마디씩 나아갑니다. 히브리어로 번역된 인간에 대한 네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류라고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단어는 에노스, 에나시, 인데, 이는 인간과 인간의 약함을 말합니다. 이때 셋은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이유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사람의 약함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에노시입니다. 아담은 인간을 총칭적으로 지칭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개인으로서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베이어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단어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개볼은 충분하고 에노스는 약하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사용합니다. 이 약한 사람이 무엇이기에 너희가 그를 생각하느냐? 마음 챙김, 하나님 기억의 본질은 브레버드 차일지즈라고 말합니다. 브레버드 차일지즈는 이전 약속 때문에 누군가를 향한 행동에 있습니다. 즉, 당신이 그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그분이 사람에게 땅을 통치하도록 위임하신 것을 기억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사람에게 명령한 것이 그의 창조물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냐?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적인 논의이지만 나는 그것이 단순히 인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욥이 그 눈에는 달도 밝지 아니하며 별들도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구더기요 사람 이오벤인 멸성인 에노스일의 아담, 에덤, 여기서와 같은 말인데 그는 단지 벌레일 뿐입니다. 나는 그걸로 놔두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그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는 곳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의 청원을 응답하시기 위해 몸을 굽히셨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패커드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적절하게 행동하겠다는 의미에서 방문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옛 킹 제임스 성경이 방문하라고 했다면 여러분이 나를 방문한다는 것이 나에게 방문이 누군가의 면전으로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이버서는 때때로 동사를 도움이 되도록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형상, 곧 창조의 법칙을 맡기셨을 때 그것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부지사의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적절하게 행동함으로써 암묵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온유함으로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방문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통치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방문하셔서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들이 위임받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러 오십니다. 이것에 대해 조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당신 존재의 기본입니다. 그것이 내가 여기서 키우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는 모든 영적인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인간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잔인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자신의 본성과 운명을 이해하는 방식. 즉, 당신이 신의 창조물이고 당신의 운명이 천국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당신의 이해는 당신의 전체 행동과 신학의 기본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하나의 힘입니다. 나는 그것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자신이 전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흥미로운 점은 계시가 없으면 사려 깊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로 정의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알수록 이해가 된다. 즉, 인간의 차별점은 서로의 입장을 설득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서로 죽일 뿐이지만 우리는 일종의 규칙에 대한 합의를 얻으려는 정치적 동물이다. 그는 그것을 그렇게 정의했지만 그것은 동물, 정치적 동물이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에게 우리는 종교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다양한 정의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쇼펜하우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관적인 철학자였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시작했고 쇼펜하우어는 한때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비관적인 철학자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양복, 신발 한 짝 공원 직원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는 내가 아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계시 외에는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치적 동물인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드먼드 버크에게 그는 동물을 이용한 도구인데 모두 동물로 정의하고 다양한 정의를 내린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설러번의 승인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길버트에 대해 그는 그의 유명한 노래 중 하나에서 그가 자연의 유일한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설러번의 승인을 받은 다울러스의 길버트입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에게 그는 악마이지만 관대한 신념에 약하게 묶여 있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견해이지만 일부 관대한 신념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견해였습니다. E.R. 윌슨의 경우 우리는 존엄성을 잃었습니다. 인간은 존엄성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코페르니쿠스 혁명으로 주소를 잃었을 때부터 존엄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우리가 우리 집의 주인조차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존엄성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제안한 이 아이디에 의해 지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몇 년 전 IBM의 빅블루가 체스 챔피언 카우퍼조브를 꺾었을 때 우리는 모든 존엄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존엄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에서 약하게 묶인 악마로 변했고 이제 우리는 어떤 존엄성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뛰어난 사상가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그것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께서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얼마나 다른 관점이며 그것이 당신이 그 관점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당신은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1952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즉위식에서 캐스 루이스가 한 말을 좋아합니다. 그는 점거 경험이 없는 여왕의 머리에 거대하고 무거운 왕관을 씌우는 것이 모든 인류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 다스리게 하셨는데 우리는 경험이 없고 어리고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통치할 수 있게 하려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엘머 마틴, 엘머 마어턴은 그의 저서 가드 디자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척도를 생각해보면 신은 10이고 짐승은 숫자 1. 척도로 보면 짐승 동물 1입니다. 신 10. 인간은 8이나 9로 천사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을 봅니다. 그것은 새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철학자들에 대해 시편을 읊을 때 그 시편은 나에게 그 모든 영광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그 데이터 중 일부를 거기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는 필멸의 인간에게 왕관을 씌워 온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필멸자들은 영광의 왕관을 쓰고 통치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에게 천상의 존재들로부터 사소한 것도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늘의 존재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는 엘로힘, 엘로힘, 이며 많은 번역판에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엘로힘은 하늘의 존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왔을 때 엔돌의 마녀인 영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땅에서 올라오는 신성한 존재인 엘로힘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신성한 존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엔도르의 마녀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마녀가 보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듣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초심리학적인 상태, 일종의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은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들을 수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들을 수 없습니다.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의 사명에 따르면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에서 다른 영적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당신은 그 사람을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엘로힘은 하늘의 존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주장은 아니지만 그가 당신이 그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를 당신보다 조금 낮게 만들었다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왜 2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는 걸까요? 그래서 72역에서는 이 하늘의 존재들을 천사로 번역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를 하늘의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이 시편은 창세기 한 장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나를 너무 멀리 데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하면 시편을 끝내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한 장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영광이 사회적 무게와 명예를 의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떨어뜨릴게요. 이제 면류관을 쓴 필멸자들은 이제 온 땅을 다스릴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왕관을 씌우셨고 이제 땅을 통치하라는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을 당신 손으로 만드신 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그들의 발 아래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다스리라, 내 손의 일을 다스리라 함은 물고기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말씀하신 것을 바꾸어 말한 것입니다. 그들의 발 아래에 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산문을 제압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말하면 뱀과 용도 포함됩니다. 귀신, 뱀, 용, 사탄, 모든 악한 것, 모든 것을 자기 발 아래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보다 신학적 고찰은, 제가 거기 끝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굴복시키거나 다스린다는 동사를 당신의 발 아래 두십시오. 필멸의 인간이 피조물, 마찰을 끄는 말,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분투해야 함을 암시합니다. 소는 밭을 갈고, 양떼는 적과 양털을 먹였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발 밑에 놓고 사용한다는 것은 투쟁, 일을 의미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발 아래에 놓고 모든 것을 두 가지 모두에 두려면 인류가 무엇을 지배하는지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신학적 성찰. 이것은 창세기 한 장의 문화 명령을 시적으로 정교하게 만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그의 통치 아래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적 명령을 반영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문화 명령에는 두 부분이 있다. 하나는 물리적 세계, 물고기, 소. 앞서 말했듯이 쟁기질하는 소와 끄는 말 등 모든 것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뱀을 만났는데 뱀을 자기 발 아래로 끌어내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영적인 세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어난 일은 뱀이 그들을 자기 발 아래로 데려간 것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를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패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우리와 싸우는 원수, 영적인 원수는 하나님을 제외한 우리 자신의 영보다 더 강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해냈기 때문에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요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리적 영역에서 우리가 성취한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몇 가지 분야를 나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말은 나는 전 세계의 학생들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의사소통하고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 훈련을 통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는 이제 이것을 컴퓨터를 통해 전 세계로 보낼 것 같아요. 빌, 뭐든지요.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훌륭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즉각적인 접촉을 갖고 있습니다. 놀라운 성과입니다. 나는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내 말은 물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제는 원자를 이용하여 우리가 수확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천 가구의 도시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글쎄, 그들은 이제 막 전기나 약을 사용하여 그것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소아마비를 퇴치했습니다. 우리는 약이나 여행을 통해 인간의 수명을 크게 연장했습니다. 우리는 소리의 속도로 여행합니다. 불과 100년 전, 나이트 형제는 나이트 형제에 관한 칼라의 책을 읽어보면 불과 100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그들은 30피트를 날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가신다면, 워싱턴에 가신다면 장담합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과 나이트 박물관에 가보세요. 거기 가봤니? 그리고 같은 방에는 나이트 형제가 있고 70년 만에 만들어진 아폴로 우주선도 있습니다.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의사소통, 에너지, 의학 분야에서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완전한 실패,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좋은 것은 우리에게 등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에는 가족과 청소년을 파괴하는 외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열면 러시아의 매춘부들이 당신에게 자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의 닥쳐와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파괴하는 악이 정말 놀랍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읽었는지에 놀랐다. 종종 그들은 극우파에서 지어낸 말을 하고 좌파에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항상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아니면 사실이 아닌가요? 그래서 악이 가득합니다. 당신은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원자폭탄. 우리는 에너지를 활용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세요.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밤에 말했듯이 플로리다 해안에서 수소폭탄을 터뜨리면 주 전체의 400피트 높이의 쓰나미 파도가 퍼질 것입니다. 그건 정말 나쁘다. 그 결과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의학, 우리는 놀라운 치료법을 개발했지만 생물학적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을 통해 인류를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우리의 여행은 로켓에 장착할 수도 있지만 로켓 끝에 수소폭탄을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그들이 나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그 임무를 완수했지만 영적으로는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좋은 부메랑은 우리를 반대합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02페이지 중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배받는 생물, 모든 양떼와 소떼와 들짐승, 하늘의 새, 바다의 고기, 바다의 길을 헤엄치는 자. 나는 육지 생물, 모든 양떼와 소떼, 그리고 모든 들짐승을 주목합니다. 즉,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들짐승은 부정하다. 양떼와 소떼가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두 길들여지고 야생화된 메리즘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새들과 새들과 물고기들이 함께 갔다는 것이 우리의 창조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해 보세요. 즉, 모든 양떼와 소떼는 생명을 생산합니다. 들짐승은 죽음을 낳습니다. 이제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바다의 길을 헤엄치는 것은 악의 상징인 레비아탄인 것 같아요. 그는 죽음의 동물, 야생의 동물, 죽음의 동물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가 생명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을 다스려야 함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은 모두 복수형이지만 바다의 길을 헤엄치는 것은 단수형이다. 단수형. 나는 공기와 물의 생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레비아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마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네, 리바이어던을 언급하면 거대한 바다 괴물을 언급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생각에 그것은 그리스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리스 신화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즉, 가나안 신화에서 리바이어던은 악의 대표자입니다. 그는 혼돈이고 사악합니다. 주제가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장엄한가를 포함하여 시편의 경계를 설정하고 주제를 전달합니다. 시편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주제를 두 연으로 전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땅에서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지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창조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위엄이 있으시지만 구속의 질서에 있어서도 중재적으로 그의 백성을 통해 위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 그분은 인간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위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은 그의 대리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죽음, 선과 악 등 모든 것을 우리 발 아래로 가져가기 위해 여기에 있으며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바로 시편 8편입니다. 정말 훌륭한 시편 9절입니다.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뒤하여 브루스 올트키입니다. 시편 8편, 찬양의 시편입니다.